창세기 80번 메시지 변화됨 세 번째 베델에서의 체험. 우리는 진리에 관한 많은 중요한 씨들이 창세기 안에 뿌려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은 이러한 씨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집에 관한 체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 따라 하나님의 집이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합당한 교회 생활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 위에 무수한 그리스도인이 있긴 하지만 그들 가운데 극소수가 참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일요일 아침 예배를 위해 회중 가운데 앉아서 사역자나 목사의 말을 듣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참된 교회 생활 안에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있고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는 기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지체들은 기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일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함께 생활합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계시된 실제적인 교회 생활입니다. 이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관한 진리들이 창세기 안에 씨들로 뿌려져 있습니다. 35장 전에는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의 하나님, 예컨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는 이삭의 하나님으로 불리워지셨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인 사람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35장 7절에서 우리는 엘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봅니다. 그분은 더 이상 단순히 개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 단체적인 몸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단지 그들 개인의 하나님으로만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체적인 몸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분으로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우리는 중요하고도 급진적인 전환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급진적인 전환을 인식하지 못한 채 2장을 거듭거듭 읽습니다. 2장 전에 하나님은 개인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벨의 하나님, 에노스의 하나님, 에녹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분은 단지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엘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에서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엘베델이라는 명칭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명칭의 처음과 끝에서 두 번 사용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은 중첩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체험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후 하나님이 단체의 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심에 대해 어떤 체험을 가졌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단체적으로 체험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생활 안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 안에서 체험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달콤하심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이삭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지만 베델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교회 생활 안에서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수년 전에 단체적인 몸의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마치 외국어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체험에 익숙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에 관한 체험보다 그것을 훨씬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방면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진리에는 양방면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함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방면은 물론 단체적인 방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거나 다만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단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체험함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 계속되는 집회 가운데서 우리는 단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여러분 몇몇에게 솔직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우리와 함께 주일마다 모인다 할지라도 당신은 단체적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개인 생활에서 매일 기도를 하지만 교회 집회 안에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집회 가운데서 당신은 구기의 관람석처럼 참관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경기하는 것을 지켜보지만 스스로는 경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혀 집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중 몇몇은 참여하는 다른 이들을 비판하며 그들이 너무 대담하다거나 너무 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떠합니까? 여기서 당신은 비평가입니까? 관람석인입니까?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이것은 우리 중 몇몇 사람이 단체적인 방법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중 몇몇은 여전히 집회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는 요청을 받을 때 당신은 언제나 자신을 변명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여기고 당신 자신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성직자 평신도 계급 제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것은 이단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직자 평신도 계급 제도를 타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아나하임에서의 기도 집회는 다른 어떤 교회의 기도 집회보다 더 좋습니다. 나는 거의 모든 교회들을 방문하였는데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아나하임의 기도 집회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 집회 가운데 성직자나 평신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누구도 혼자 기도를 다 마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하나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전통적인 옛 방식에서는 누군가가 기도할 때 그가 한 가지 기도를 마칠 뿐 아니라 동시에 두세 가지 다른 기도들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거나 연이어서 몇 가지를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나임에서는 어떤 사람이 짧은 문장을 기도한 후 그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글을 이어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 기도를 드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엘베델의 체험이요,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은 하나님에 관한 개인적인 체험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단체적인 체험으로의 급진적인 전환입니다. 2장 이전에는 엘베델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1장에는 엘로힘이 계시되었고 2장에는 여호와가 계시되었습니다. 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했듯이 35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성한 명칭 엘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봅니다. 이 메시지의 다른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임을 말씀하신 그 의미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으며 야곱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은 엘 베데린이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의 의미를 하나님의 씨름꾼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너무 교리적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 사람들이며 엘베들은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입니다. 교회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요,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생활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을 체험하기 위해 함께 살면서 하나님으로 충만된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엘베델 안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제단. 베델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에 대한 야곱의 체험은 진보적이었습니다. 베델에서 이상을 보았을 때 그는 제단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그의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뛰어나기는 했지만 그는 단지 기둥을 세웠을 뿐입니다. 바단아람에서의 수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많은 계략들을 부려서 라반을 탈취하였습니다. 바단아람을 떠난 후 야곱은 먼저 요단의 동쪽 숲곳으로 돌아왔습니다. 33장 17절과 18절에서 성경은 세겜을 말할 때처럼 숲곳이 가나안 땅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숲곳에서 야곱은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지었고 그의 짐승들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관심하고 그의 짐승들을 관심했지만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결국 야곱은 숲곳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으로 여행하였고 그곳에서 그는 그의 장막을 치고 제단을 세웠습니다. 야곱은 그 제단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뜻하는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이 제단은 야곱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체험에 관한 하나님에 따라 쌓아졌습니다. 그 제단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부를 때 그는 사실 그것을 그 자신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개인주의적으로 그들 자신을 위해 영적인 체험들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는지를 배웠고 어떻게 개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엘베델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심을 관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습니다. 반대로 추구하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관심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셨던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요? 오, 이 놀라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마 그들의 창세기는 30장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35장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단지 개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심을 보아야 합니다. 28장의 베델에서 바단아람에서 숲곳에서 야곱은 전혀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에서 제단을 쌓은 것이 좋긴 했지만 이 제단은 하나님의 집에서 쌓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 안에서 쌓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회 생활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세워졌습니다. 지도를 살펴본다면 당신은 세겜이 베델에서 그리 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단어는 힘을 상징하는 어깨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 세겜은 강하게 하는 장소였던 까닭에 그는 강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세겜에 이를 때 우리 역시 강하게 됩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부흥들은 세겜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부흥들은 단순히 사람들을 강하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강화시키기 위해 1년에 한 번 세겜, 즉 부흥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부흥사들도 교회 생활을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강화시키는 것에만 관심할 뿐입니다. 그들은 교회와 관계 있는 어떤 것도 다루지 않습니다. 세겜에서 쌓은 제단은 단체적인 몸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엘베델이 아닌 개인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엘엘로의 이스라엘로 불리웠습니다. 더러는 세겜에서 강하게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34장에서 야곱에게 일어난 것을 보십시오. 그가 세겜에 정착한 후 그에게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는 그가 거할 장막을 쳤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제사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만족하였지만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34장의 체험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말썽거리가 생겼고 이 말썽거리는 야곱으로 하여금 평강이 없게 했습니다. 뒤이어 3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내가 세겜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강화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강화된 생활이 결코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 나는 교회 생활을 원한다. 나는 힘을 원치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원한다. 나는 내가 세겜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도착한 후 제단을 쌓았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제단에 대한 야곱의 체험에는 점진적인 진보가 있었습니다. 바닷아람이나 숲곳에서는 전혀 제단이 없었습니다. 세겜에서의 제단은 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에 따라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단체적인 방법으로 체험한 것에 따른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개인적인 체험도 좋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체험에서 단체적인 체험으로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제단은 헌신을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세겜에서입니까? 베델에서입니까? 그것은 엘엘로의 이스라엘의 체험입니까? 엘베델의 체험입니까?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나는 내 자신을 한 번 이상 헌신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후 내가 한 헌신은 전에 어떠한 헌신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었습니다. 교회 생활 전에 나의 헌신은 단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룩하고 신령하고 이기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후 나의 헌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이 혼자 살 때에는 그다지 많은 헌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가 말썽꾸러기임을 알게 되고 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고 당신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께, 주님, 결혼 전에 저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이기기 위하여 제 자신을 당신께 헌신하였습니다. 결혼한 지금 저는 이것을 위해 당신께 제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싶어 하지만 제 아내는 닫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조화하기 위해 제게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은 새롭고 색다릅니다. 후에 당신에게 자녀들이 생기면 더 진보된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의 말썽꾸러기일 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말썽꾸러기를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나하임 교회가 너무 크고 여기에 장로들이 매우 강하고 직선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나하임에 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들은 더 작은 지방으로 가기를 선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올 때 더 크나큰 헌신이 필요함을 가리킵니다. 결혼할 때 당신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에게 자녀들이 생길 때 당신은 더 큰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교회 생활, 특히 아나하임에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당신은 가장 큰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최상의 헌신이 없이는 아나하임 교회 생활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오, 여기 아나하임에는 얼마나 어려운가? 도처에 경찰관들이 있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간단히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그것에 순응할 수 없는 까닭에 당신은 그것과 조화할 수 있도록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성전 앞에는 제단이 있었으며 먼저 제단에서 머물지 않고는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단에 멈추어 서서 당신 자신이 죽임을 당하도록 자신을 제단 위에 얹어 놓음으로 당신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이 부활된 후 당신은 자유롭게 성전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제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단은 도사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은 좋지만 나는 저 앞선 형제들을 참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는 교회 생활을 소중히 여기지만 저 앞선 자매들을 견딜 수 없다. 그들은 너무나 거룩하다. 그들의 거룩함은 나를 죽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겜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바다나름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당신에게는 베델에 있는 제단 위로 올라가 죽임을 당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겜의 제단은 개인적인 제단이지만 엘베델의 제단은 단체적인 제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의 제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 위에 당신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 차례 행하였으며 여러 해 전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누구도 나를 마음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은 마음 상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말을 받아들여 엘베델에서 제단을 쌓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교회 안에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딴 곳으로 가거나 냉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기분 좋을 때에는 집회에 올 것이고 기분 나쁠 때에는 집회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교회는 교회이고 당신은 당신이며 교회와 당신은 서로 무관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냉담하게 되지 않는다면 마음이 상하여 떠날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중국 본토에서 교회 생활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 누구도 나를 더 이상 죽일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마음 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베델에서 쌓은 제단의 체험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마음 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세겜에서는 제단을 쌓았는지 모르지만 베델에서 제단을 쌓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것은 교회 생활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교회 생활을 위하여 주님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결코 마음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시련들과 시험들과 고난들에 대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제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베델에서의 체험이요, 교회 생활의 체험입니다. 이 제단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28장부터 35장까지를 다시 읽을 때 당신은 제단이 없는 상태에서 최고의 제단인 엘베델의 제단에 이르기까지의 진보를 주목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명확하고도 특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여, 지금 저는 제가 거룩하고 영적이고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집을 체험하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당신께 철저하고 특별한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며 하나님의 집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확한 헌신과 특별한 제단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체험한 평범하고 일상적인 제단은 이것에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베델의 제단에서의 최상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과거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헌신을 주제로 많은 책들을 펴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그들 중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한나 스미스 여사의 유명한 책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결은 헌신의 문제에 큰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헌신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로까지 여기지만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스미스 여사와 많은 연관이 있었던 캐스윅 총회도 또한 헌신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실상 초창기 캐스윅 집회의 메시지들은 헌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교회 생활을 위한 헌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기독교 안의 거의 모든 부흥회에서 헌신이 강조되지만 하나님의 집을 위한 헌신에 관해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보지 못하였고 그들의 모든 제단들이 기껏해야 세겜에 쌓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베델에 우리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고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교회 생활을 위한 최상의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야곱은 또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문제에 있어서 점진적인 진보를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28장에서 꿈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지만 그 나타나심은 실제적이지 않았습니다. 꿈으로 보는 것은 다 실제적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들을 수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속에서 인체 모양의 큰 신상을 보았지만 그 신상은 실제 인체만큼 실질적이지 못하였으며 꿈속의 두 철다리는 로마 제국의 두 부분만큼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그것들에 대하여 전혀 체험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야곱이 그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긴 했지만 엘베델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분명하게 체험하였습니다. 주님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을 때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주님의 분명한 나타나심이 아니었습니다. 35장 1절에서 주님이 또 야곱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것 역시 분명한 나타나심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엘베델에서만 야곱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관한 야곱의 체험의 진보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관하여 어떤 체험이 있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지만 그 나타나심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로 들어와 얼마 동안 이 안에 있은 후 우리는 여기서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실질적일 뿐만 아니라 분명함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얼마 동안 생활한 후 교회 생활을 떠난다면 그는 그가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분명하게 체험하였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다소 모호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언제나 실질적입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거의 그것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관한 최상의 체험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또한 하나님의 축복에도 진보가 있습니다. 베델과 바다나람과 세겜의 이상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부니엘에서 야곱을 축복하셨지만 그곳에서 그분은 그를 분명하게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아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않았던 까닭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음을 보지만 어떤 방식으로 그분이 그를 축복하셨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35장의 베델에서 그 축복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고 말씀하시며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의 분명한 항목들입니다. 그의 새로운 이름에 대한 야곱의 체험. 베델에서 야곱은 그의 새로운 이름을 체험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분이엘에서 바뀌었지만 그는 그의 새로운 이름을 베델에서 체험하였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의 전 존재가 바뀌어 그는 새 사람, 즉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후 안에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새로워질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남편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부모, 새로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이러한 내적 요구를 체험합니다. 이후로 우리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인식합니다. 이것이 변화의 체험입니다. 교회 생활은 변화하는 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은 새롭게 됨의 과정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부 새 사람이며 교회 생활은 변화된 이스라엘의 생활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함께하는 새 생활입니다. 여기 베델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체험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점점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오래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머물수록 우리는 더 새롭게 됩니다. 당신의 연대적인 나이는 점점 늙어가지만 당신의 존재는 점점 새로워집니다. 나이든 모든 형제 자매들은 더 새로워지고 더 민첩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신선해져야 합니다. 교통할 때 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목소리가 커야 하고 더 빨라야 합니다. 나는 이 메시지의 모든 항목들이 당신의 실질적인 체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는 개인의 부요함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고 그분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 점점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베델에서의 체험이요, 교회 생활의 체험입니다.